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다시 아합에게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아합, 오바댜가 그 세 사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설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개입이 있다면 모를까 사람은 변화되기가 심히 힘든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에는 이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는데요, 많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간만 비가 오지 않아도 기근으로 허덕여야 하는데 무려 3년이나 계속된 가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견디지 못하여서 퍽퍽 쓰러져가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까지 이 재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18장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재앙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적인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첫마디 말이 18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이 첫마디 말에서 아합이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에 아합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만 없었다면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것인데 네가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해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할까요? 이 고통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아합은 한 번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고통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볼 생각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근신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8장 18절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아합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 말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지각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그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간은 구제불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고통을 겪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경우도 열 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오면 잠시 후회하고 돌이켰지만 그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본래의 강팍했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어린 탄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눈물의 선지자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을 때에 사람들의 강팍한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고통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 아합은 이 극심한 기근 중에 자기 가축의 물을 찾겠다고 신하를 불러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자신의 가축, 자신의 소유를 챙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합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실망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셨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며 날뛰는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박살이 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통제되지 않는 모세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만약 성질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히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적어도 모세의 미숙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돌판이 깨진 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율법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은 사람의 강팍하게 굳은 마음의 돌판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강팍하게 굳은 마음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것도 인간의 마음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덩어리로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덩어리로 존재했던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 윤리, 치유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바꾸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된 사람의 본 모습을 아합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 고리텐 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녀가 10대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던 기독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리텐 붐이 얼마나 썬다싱을 만나고 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잠잘 각오를 하고 썬다싱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고리텐 붐은 마음속에 오래 간직했던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고리텐 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썬다싱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가 바로 기적이란다. 너 자체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란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산이 쪼개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사람이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죄에 대하여 먼저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선 선장에서 회개하여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 전에 자신의 철저하게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의 찬송을 드려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는 오늘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처럼 돌이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난 이 기적 중에 기적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찬송만 하여도 여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식어진 구원의 감격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강팍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살려주시고 구원의 백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One, two, three.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감격에 몰두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죄불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합 왕의 모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되었던 우리 자신의 죄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다 보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자각이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승전보를 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든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갖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